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을 같이 펴시면서 54절부터 58절까지인데요.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4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 곧그 종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고 마시고 온 밤을 지낸 뒤 아침에 일어나니라. 그가 이르되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어 주소서 하니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이르되 이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갈 것이니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사오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의 입에서 물어보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 오늘도 세상의 상황,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이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라. 구약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대부분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그 뿌리, 조상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제 유대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인 구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온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로 나누는데 그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 그 유대인의 구분은 아브라함 이전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람,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셨는데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는 너는 네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고 하나님은 이 아직 한 명의 아들도 없는, 단한 명의 아들도 없는 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또 믿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게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아기가 안 생겨요. 다급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 사레,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바뀌기 전에가 사레죠. 사레의 요청에 따라서 사레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아마 75세경에 이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긴 얻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은 내가 약속한 그 씨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통해서 얻게 될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99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뭐였냐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을 이제 주시고, 그리고 나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십니다. 99세 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렇게 정해주십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놀라운 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99세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바로 그날에 자기와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때 13살이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습니다. 바로 그날에. 참 굉장한 믿음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 사이에 아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이런 약속, 99세에 이런 약속이 주어지고 나서도 몇 가지 사건이 더 있고 나서야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주님께서 그새 남자, 새 천사의 그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마므레 평야에 다시 한번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할 때 사라가 이제 장막 뒤에서 웃는 사건이 요때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셔서 그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두 딸과 함께 구출해내는 일을 이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이 약속을 들었는데 그런데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랄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한번또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이게 이제 흐트러졌겠죠. 그러니까 100세에 누가 아기가 태어나더라도 그게 그랄 왕 아비멜렉의 씨인지 아브라함의 씨인지를 모르게 될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때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으면 그럴 뻔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아주셨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이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 나이는 90세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삭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성장할 때좀 특별한 사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그 형, 그러니까 이제 의붓형이지요.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이 아주 어릴 때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이두 모자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을 뻔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났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하나님 복을 주셔서 광야의 사람이 되어서 활 쏘는 자가 되어서 거기서 또 강성하게 이제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고 이삭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사건 때문에 이삭 또한 죽을 고비를 한번 또 넘깁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했고 마지막 순간에 칼로 이렇게 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그를 제지했죠. 그래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했는데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이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아마 그 굉장히 성장했을 때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바로 직후에 이제 이삭이 37살 때에 어머니 사라가 죽습니다. 이제 기력이 다한 거죠. 이제 너무 늙어서 그래서 그 127세에 그 어머니 사라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이삭의 결혼에 관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삭의 어머니가 이삭 37살 때에 이제 죽고 나서 아브라함도 이제 137세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노쇠한 상태입니다.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24장의 그 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그런데 주께서 복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에서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강성해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더 이상 이 이삭의 결혼을 늦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특별한 어떤 계획을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사라가 살아 있을 때에 결혼을 시켰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무슨 이유에선지 조금 그게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종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종에게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이 종의 이름이 아마도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온 대로 엘리에셀일 것이라고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4장에는 종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15장의 2절에 가서 보면은 특별한 종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24장 2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네 손을 내 넓적다리에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맹세의 방법이 좀 독특한데 이것이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어떤 한 문화였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맹세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여기가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족속의 여자하고는 내 아들을 결혼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땅의 모든 족속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다 죽이셔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문화 자체가 굉장히 사악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여자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내 고향 친척 쪽에 가서 신부를 구해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물었어요. 예, 주인님, 알겠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신부감을 발견했는데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삭을 그쪽으로 모시고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인께서 그 원래 계시던 그 고향 땅으로 이 이삭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자녀의 결혼을 시키는 데 있어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킬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만 그 땅에서 다시 취하여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그 이삭의 아내를 예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추진하지 않았겠습니까? 천사가 미리 가서 예비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면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 혼자 간건 아니에요. 엘리에셀도 여기 이제 종이라고는 돼 있지만 굉장히 어떤 이 파워가 있는 그런 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어떤 그 족장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타 10마리와 여러 이제 다른 사람들, 시종들도 있고 그러겠죠. 일꾼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 대동하고는 온갖 좋은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살고 있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나홀은 아브라함과 형제예요.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예요. 하란도 형제죠. 네, 그래서 이 나홀이 살고 있는 도시에 이제 이르렀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엘리에셀은 거기 도달했지만 거기가 실제 나홀의 도시인지는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도달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쯤에 이제 도시 밖 우물 곁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 우물은 이제 도시 바깥쪽에 위치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낙타들을 다 이제 짐을 풀고 낙타들을 다 이제 앉혔습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물에 도착했지만 물을 기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중동 문화라는 것이 우물은 이렇게 막아놓고 자기가 쓸 때만 이렇게 그걸 뚜껑을 열어서 이제 물을 긷는데 그물 긷는 두레박, 그 항아리는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 물을 못 뜨게 하는 거죠. 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도착했지만 물을 기를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12절서부터 보시면 이제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하나님을 믿은 거죠.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이 일이 형통하게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정당한 기도입니다. 여기 지금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해요.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보소서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물 항아리를 내려서 내가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 소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이니이다.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을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만약에 그 여자가 이렇게 이렇게 반응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여자인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항아리를 맨한 젊은 처녀가 우물가로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형제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심히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렇게. 예, 굉장히 아름다운 그 아가씨가 이제 물 항아리, 그러니까 두레박에 해당하는 거죠. 물 항아리를 이제 이고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리브가였고 아브라함의 형제인 그 나홀의 이제 손녀가 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손녀 아브라함과는 자 그래서 리브가는 물 항아리를 내려서 물을 이제 길었습니다. 물을 다 깃고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엘리에셀이 막 이제 쫓아간 것입니다. 달려갔어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네물 항아리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뭐 우리 같으면 이렇게 뭐 얘기하지 않아요. 원하건대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어이이 이제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이제 그 이제 연대가 또 이게 거의 3500년 뭐이 정도 전에 일이잖아요, 이게. 3500년도 더 됐죠. 성경이 쓰여진 게 그때니까. 그래서 어쨌든 물을 좀 나에게 마실 수 있게 좀 해달라. 마치 그 저기 사마리아 수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물좀좀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놀랍게도 이 처녀의 반응이 엘리에셀이 기도한 것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예, 마시세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당신의 낙타들이 다 마실 때까지 그것들을 위해서도 제가 물을 깃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기도한 그대로 이 리브가가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엘리에셀이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반쯤은 확신하게 된 거죠. 아, 이 여잔가 보다. 이 여잔가 보다. 반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니까 이제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금 귀고리하고 금 팔찌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리브가 굉장히 놀랐겠죠. 이게 물 한 잔 이렇게 대접했는데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엘리에셀이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그러니까 어느 가문에 속해 있냐? 그리고 네 아버지 집에 혹시 우리가 묵을 곳이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아, 예, 제가 이 누구누구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집에 아주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아, 뭐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다 주무실 수 있고요. 이 낙타들 열 마리를 위한 여물과 집도 아주 충분합니다. 아,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길로 리브가는 자기 집으로 달려갔죠. 그래서 가족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오빠가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했죠. 그래서 이 라반이 이제 리브가가 하는 얘기를 듣고는 그 귀에 이렇게 지금 딸랑딸랑거리는 이 금 귀걸이와 이 손에 팔찌를 보더니 이제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그래가지고는 곧바로 이 우물가로 달려왔습니다. 한 달음에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을 맞아서 이제 자기 집으로 이렇게 인도를 한 것입니다. 리브가의 집에 도착한 이 엘리에셀은 음식이 다 차려져 있는데 제가 제 용건을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이고 아브라함과 어떤 사이이고 자기가 왜 왔고 자기가 와서 이 우물 곁에 이 마을에 지금 외곽에 있는 우물 곁에 내가 잠시 여정을 풀고 내가 이러이러이러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이 리브가가 나에게 다가왔고 내가 기도한 똑같이 그렇게 이제 행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구절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가 이 얘기를 듣는 동안에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리브가가 내가 이렇게 물을 떠주고 이렇게 한 게 저분이 기도한 그대로였단 말이야? 야, 굉장히 신기하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제 말을 다 마치고 그 가족들이 리브가를 보낼 마음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 이 오빠인 라반과 또 이제 아버지,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 이 두 사람이 이제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금할 수 있겠냐.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결혼은 당사자 간에 먼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와의 혼인 계약이 먼저 성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에셀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탄하게 이 이삭의 우리 주인님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택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경배하고 나서는 그 리브가를 비롯한 모든 식구들에게 아주 풍성한 선물들을 막 나눠줬습니다. 선물 공세죠. 이게 이제 신부 지참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밤은 푹 잘 잤어요.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엘리에셀은 서둘러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특별히 리브가의 어머니가 만류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그 어젯밤에 와가지고는 결혼 어쩌고 얘기하더니 그 아침에 데려간다니까 굉장히 섭섭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섭섭하죠. 그러니까 아니 적어도 며칠은 좀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 조금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종별해?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래야지 최소한 열흘은 우리한테 시간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합당한 요구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전 지금 곧 떠나야 됩니다. 지금 곧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난감해졌어요. 뭐 명분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리브가에게 당사자에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로서는 설마 리브가가 지금 당장 떠난다고 하겠어 이런 심산이었겠죠. 그래도 자기들과 이렇게 자라온 그 정이 있는데 그래서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그게 이제 24장 58절이에요.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아니라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어제 본 사람이에요. 어제 저녁 때 본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뭐 또 쉽지 않은 여정이었겠죠. 굉장히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마침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도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있는 그 위치까지 왔습니다. 이때도 또 저녁 무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것도 저녁 무렵이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마주치는 이 시점도 지금 저녁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무렵에 뭘 하고 있었냐면 들판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아내를 얻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세,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있는 자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어디 있나 해가지고 온 들판을 싸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 앞에 묵상하기 위해 이 들판에 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서 엘리에셀 일행이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때 반대편에서 그 리브가는 저쪽에서 누구 남자가 걸어오니까 이제 엘리에셀에게 물었죠. 저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분이 바로 저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결혼할 그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리브가가 이제 급하게 내려가지고 그 베일을 자기 이제 얼굴에 덮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사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한 3년 만에, 그러니까 3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40살에 이제 결혼을 이제 리브가와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주는 어떤 영적인 교훈 또는 교리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뭐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이나 뭐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인도 그렇고 또 뭐 사울도 그렇고. 근데 이 이삭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됐는데 이삭은 굉장히 신기하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독생자였다. Only begotten son. 독생자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름을 천사가 정해줬는데 이 이삭도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름을 아예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에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는 사라가 생물학적으로 죽었을 때, 그러니까 생리적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도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에서 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초자연적으로 탄생하시는 것처럼 이 이삭 또한 초자연적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남녀의 관계로 탄생한 게 아니에요. 그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다 생물학적으로 죽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신부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한번 죽고 한번 부활하십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세요. 이 이삭이 리브가를 얻기 전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한번 아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교리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되돌려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고 한번 부활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셨던 것처럼 이삭은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위에서 기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성한 이후에 아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이제 유사한 그런 면을 삶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당연히 리브가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 같은 이 교회, 교회의 예표가 되는 것이 리브가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라도 굉장히 아름답고, 리브가도 굉장히 아름답고, 뭐 라헬도 아름답고 다 아름답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표.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이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신부들이 이렇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교회의 예표인데, 리브가는 한 평범한 여자, 처녀였습니다. 이게 특별히 소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이 리브가는 어느 날 낯선 사람을 통해서 낯선 남자와의 혼인을 요청받습니다. 그렇죠. 엘리에셀도 낯선 사람이고, 이삭도 낯선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는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과 결혼해 주십시오. 엘리에셀이 나타나서 우리 주인 이삭과 결혼해 주십시오. 리브가 입장에서는 엘리에셀도 누군지 잘 모르겠고, 이삭도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만난 지 하루예요, 하루. 그것도 이삭은 얼굴도 못 봤고, 엘리에셀을 통해서만 그냥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지금 메시아 라인에 이렇게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 메소포타미아의 우상이나 섬기는 그 지역에서 뭐별볼일 없이 지냈을 그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이 굉장히 놀라운 삶으로 부유한 이삭,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그 이삭, 이삭의 그 아내로서, 그러니까 왕비와 같은 거죠.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낯선 남자의 낯선 초청에 응한 결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꿈꾸는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정확히 성취된 이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뭘 준비했나요?
아니에요.
준비한 게 없어요.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 올줄 알고 뭐 이게 말하는 학원 다니면서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아 그러시면 당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말 훈련했나요? 뭐 그런 거안 했어요. 뭐 혼수작만 했나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결혼 자격이나 예물이나 이런 거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초청한 그 초청에 응했을 뿐이에요. 예. 단 하나, 정말로 단 하나 한게 있다면은 엘리에셀에게 좀 호의를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호의를 많이 베풀었죠. 그렇죠? 예, 물한 잔만 주고 끝낼 수도 있었는데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인 것은 굉장한 호의인 것은 맞죠. 그거 하나 한 거예요. 그거 하나. 그래서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리브가 한 일이 사실 뭐 어떤 업적으로 따지자면 전혀 없는데, 그러나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떤 조건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초청에 응해야 돼요. 그렇죠? 직접 본 적이 없는 그 남자와의 결혼, 이 초청에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생전 처음 본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을 신뢰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신뢰하기 이전에 먼저 누구를 신뢰해야 하냐면, 엘리에셀을 먼저 신뢰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신뢰해야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삭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그 땅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을 리브가는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멱살 잡고 끌고 갈 수도 없고 가족이 떠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의지로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교회를 그분의 신부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성도들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그리스도인 이 교회는 정혼된 상태예요. 아직 결혼식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이 두 파트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정혼과 결혼식. 지금 우리는 정혼이 된 상태예요. 정혼이 된 상태에서도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방식이에요. 성경이 그 성도들, 즉 교회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물이, 하나님의 농사, 하나님의 영적인 건축물, 건물, 또 그리스도의 몸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또 이스라엘을 아내로 이렇게 묘사하셨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또이 교회를 신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교리적으로 볼때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100년 전에 태어났건 뭐 3000년 전에 태어났건 뭐 200년 후에 태어날 것이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건 미국에서 태어났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 초청을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아내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기회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과 기회를 모든 사람이 붙잡고 그것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 특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뭘 해야 되냐? 리브가와 같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리브가가 뭘 준비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뭐를 이렇게 혼수를 많이 준비하거나 뭘 준비한 것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리브가와 같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했던 세 사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 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리브가가 지금 자기를 찾아온 엘리에셀을 신뢰해야 했고, 이 엘리에셀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신뢰해야 했고, 그 주인의 아들, 자기가 결혼할 대상인 아들 이삭을 신뢰했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이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초청에 응해야 되는데,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성령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초청하는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구도상으로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또 이삭은 결혼 당사자인 신랑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놀라운 결혼관계, 이 예수님과의 결혼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 분을 신뢰해야 된다. 결코 자기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 세 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제 초청을 받고 나서는, 청혼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따라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 나서야 한다. 아까 그 박성수 형제님 오전에 말씀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고 이제 그 가는 목적지가 있듯이 이 성령님의 초청에 마음으로 응했으면 따라 나서야 되는 거예요. 따라 나서야 돼요.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성령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도 똑같은 이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똑같은 이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찾아간 것처럼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결혼을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엘리에셀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죄인이 구원받을 때 또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 나설 때 그녀는 소녀였습니다. 소녀. 어린 여자로서 이 일을 결단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그 가족을 다 떠나서 지금 어제 처음 본 사람을 따라 나선다는 게 그 어린 여자아이로서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따라 나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구원받으려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는 그러한 사람은 세상에 여전히 의존할 것이 많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뭔가 내가 굉장히 보살핌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세상에서 뭔가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위치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육체적 나이에 관계없이 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굉장히 의존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와 같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리브가가 예,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고 이 결단을 하기 전에 이 친정 식구들의 붙잡는 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빠와 어머니는 적어도 열흘간은 여기 머물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신뢰한 상태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세상은 붙잡는 것입니다. 적어도 열흘은 여기에 머물러야 하지 않냐. 마치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면서 이렇게 붙잡는 것처럼 이 식구들이 붙잡는 것입니다. 적어도 열흘은 너희가 머물러야 하지 않냐. 아니 세상에 이렇게 너가 지금 세상을 지금 당장 등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너 세상에 지금 좋은 것도 많고 세상에서 할 것도 많고 그런데 너가 여기서 당장 떠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열흘간을 더 머물게 되면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점점 첫날에는 굉장히 강한 확신이 들었다가 점점 날짜가 이렇게 지나면서 이 엘리에셀이 의심스러워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엊그제 만난 사람을 어떻게 내가 따라간다고 했지? 굉장히 또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원한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날 떠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다르기까지는 그 길을 안내하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가 이 어린 소녀 아이가 이 엘리에셀을 따라서 그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여정이 또 얼마나 이게 또 여행이 얼마나 또긴 여행이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코 쉽지 않을 그 여정을 같이 갈때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신랑에 대한 소망, 이삭에 대한 어떤 소망, 그것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가는 동안에 엘리에셀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어요. 그렇죠? 이삭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뭘 좋아하세요? 음식은 뭘 좋아하신대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묻고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아 그분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품고 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그 여행이 지루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에셀을 언젠가 우리 생애의 어느 순간에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신랑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너 나와 같이 갈래? 너 세상을 떠나고 나와 같이 이 길을 출발할래? 하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엘리에셀, 즉 성령님과 함께 지금 예수님께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렇지만 사랑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우리는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상황이 이렇게 변하든 저렇게 변하든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덜커덩거리는 이 낙타의 이 등에 올라탄 채로 우리가 함께 가면서 끝까지 소망을 품고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아직까지 이 엘리에셀의 이 초청, 즉 성령님의 이 초청에 예, 저도 따라갑니다. 예,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하고 아직까지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못한 분들이 혹시 우리 중에 계시다면 어서 속히 하루라도 빨리 예, 가겠나이다 하고 응답하시고 이 여정을 이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소망을 품고 함께 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